안녕하십니까. 카를로 치폴라의 대포 범선 제국을 읽고 있습니다. 책 읽기 20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프롤로그에 있는 내용과 제1장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프롤로그와 제1장, 제1장에 특히 대포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책을 한다면서 대포에 관한 얘기만 막 하면 좀 이상하지 않은가? 역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발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내셔널 지오그래픽 동영상 같은 걸 보면 동물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동물도 도구로 사용하긴 하는데 그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제한적이죠. 그에 비하면 인간은 도구를 만들어서 쓰면서 지구를 지배했달까요? 어쨌든 그런 위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인류가 하나의 종이지만 지구상에서 그 숫자가 많으면 뭐 개미가 더 많다고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도구이고 도구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역사의 전개 과정에서 발전이란 말보다는 전개가 좋겠습니다. 전개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들을 찾아보는 것이겠습니다. 이제 2장부터는 2장과 프롤로그에서는 유럽 너머의 대포와 범선입니다. 2장이. 다시 말해서 유럽이 범선에 대포를 싣고 이제 인도양 항해를 나서죠. 인도양과 대서양 항해를 나서는데 여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제일 먼저 인도양에서 만난 무슬림 군대. 그리고 인도 중국과는 어떤 식으로 부딪히게 되었는가? 그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다니엘 헤드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 지난번에 우리가 읽었던 옥스퍼드 중국사, 그게 월드 히스토리, 차이나 인 월드 히스토리, 월드 히스토리라는 그 시리즈에 들어있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그 테크놀로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술. 이 책이 2009년에 나왔나요? 예, 제가 보니까 2009년입니다. 제가 이거를 가지고 좀다 읽어본 건 아니고, 다 읽어봤던 건 거짓말이고, 읽어본 적이 있는데, 이게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거 있습니다. 테크놀로지라고 번역되어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번역본은 제가 살펴보니까 그냥 아무 말 않겠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 방법은 말을 하지 않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 헤드릭이라는 사람이 쓴 테크놀로지 어 월드 히스토리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의 챕터 6이 An Age of Global Interactions 1300년에서 1800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부분이 원서로 한 20페이지쯤 되는데요. 그 부분하고 이제 카를로 치폴라 이 책하고 겹칩니다. 책을 이렇게 이제 겹쳐서 읽어야 되겠죠. 치폴라의 책을 제가 이 책이 엄청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일단 얕고 만만하니까 이 책에서 일단 출발을 해서 150페이지 정도 되는 본문이 150페이지 정도 되니까 출발해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것들을 이렇게 이어가면은 지식의 폭이 넓어지고 통찰력도 자연스럽게 생기지는 않은데 어쨌든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구적 상호작용의 시대다. 저는 이게 지구적 상호작용이다. 한쪽에서는 이게 일방적인 침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 헤드릭은 이것을 상호작용의 시대다. 인터랙션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다니엘 헤드릭 책에서 보면 1300년에서 1800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300년에서 1800년. 이게 이제 1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16세기를 중간 축으로 놓고, 16세기 이전에 무슬림 군대와 유럽이 대결하면 무슬림 군대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전쟁의 규칙이 말을 탄 기동성이죠. 유럽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가볍게 무장한 경기병대의 압도적 기도안에 기반한 우수한 전략이 있었다. 무슬림 군대가. 그러고 이것을 이제 투르크군을 막기 위해서 유럽인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루뿐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투르크군은 그 성벽을 공격할 수, 해서 무너뜨릴 수 있는 대포를 찾아냈죠. 그런데 이 대포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야전 무기로 발전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이 까닭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이죠. 여기서 까닭을. 이 까닭을 생각해 보면 중국에서도 이 대포가 발전하지 못했던 까닭과 비교해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까닭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무슬림 군대는 이 대포를 공성용 대포만을 사용했는가? 왜 이것만을 사용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당시에 맘루크 지배계급의 생활양식 전반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이 기마병입니다. 즉 기마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전쟁의 기술이 아니라 또 그것에 그친 것만이 아니라 귀족의 생활양식이었으므로 쉽게 폐기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귀족의 생활양식이었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문서 작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글 쓸 때도 문서를 단순히 효율적으로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어떤 문서에든 TXT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가령 공무원 사회에서 문서를 잘 작성할 때 뭐 자간 뭐 중간 이런 거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그거는 이제 문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내용을 전달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작용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무슬림 사회에서는 기마술이 단순한 전투기술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일단 성벽을 부술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대포 하나만 있으면 끝난다 이거죠. 이게 야전무기로 발전시킬 필요는 없었다는 거죠. 끌고 다닐 필요도 없으니까. 그런 까닭에 필요한 장인 기술자를 양성하지도 않았고 또 전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했죠. 말을 이용한 기동전에서의 우위가 지속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도구의 문제인데 도구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하는 거 참 우리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공부를 하는 것도 수학만 잘하면 뭐 스카이 간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도구, 그 도구가 영원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도구예요. 그것도 수학도 도구고 영어도 도구예요. 수학을 공부해서 진리를 터득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에게는 수학은 도구죠. 저에게는 수학은 도구가 아니죠. 저는 수학을 가지고 뭘 해보지를 못해요. 수학을 못하니까 바보같이. 그런데 그것도 도구거든요. 근데 그 도구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태도. 도구에. 이 말을 이용한 기동전에서의 우위를 믿었다는 것이고 그런 까닭에 포위 공격용 대포만 중시하고 야포의 생산과 운용을 등한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슬림이 19세기, 16세기 이후에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사태가 되죠. 대포 문제는 그렇고 범선은 하나의 중요한 사례가 있습니다. 1571년 10월 7일 갤리선 208척으로 구성된 기독교 세계 함대와 갤리선 230척으로 구성된 투르크 함대가 레판토 해전을 벌였는데 이게 에스파냐가 중심이 된 신성동맹 연합함대죠. 이 연합함대가 히랍의 파트라스만 그 나브팍토스 앞바다에서 오스만 함대를 격파한 해전입니다. 이 해전에서 유명한 그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한파를 잃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전투에서 갤리선으로 구성된 이 전투에서 기독교 세계가 이겼습니다. 오스만 함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독교 세계가 이겼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갤리선끼리 붙었다. 그게 중요하죠. 갤리선끼리. 갤리선은 지금 이 장소가 지중해거든요. 지중해에서는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는 범선에 비해서 선체가 길고 직선형이어서 지중해처럼 같은 데서 아주 항해 유리합니다. 바람이 불기치하니까 돛과 노를 동시에 사용하는 바람이 불면은 돛을 사용하고 바람이 없거나 전투를 할 때는 노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런 배를 군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적선을 빠른 속도로 들이받는 전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배는 갤리선은 선체가 길고 직선형이니까 큰 바다에 나가면 대서양이나 인도양에 가면 이제 꼼짝을 못 한다 이거죠. 오히려 대서양 같은 곳은 인도양은 풍향이 예측 가능하니까 커다란 범선이 유리하고 노젓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리고 그 대신에 여기다가는 대포를 실어서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배에다가 대포를 쏴 날린다 그 말입니다. 계리선은 노를 저어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대포를 적재할 수가 없죠. 이 레판토 해전에서 기독교 세력이 이겼다고는 하지만 이 해전은 오히려 뒤떨어진 시대의 마지막 해전이죠. 계리선끼리 싸우는. 이슬람은 여기서 패배를 했다고는 해도 이슬람은 여전히 그 계리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홍해를 지나서 인도양 앞바다에서는 인도양 패권을 둘러싸고 무슬림 해군과 유럽 해군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슬람이 패배하게 된다 이겁니다. 이 패배는 계리선과 계리선의 싸움이 아니라 계리선과 범선의 싸움입니다. 이슬람의 패배는 따라서 시대에 뒤떨어진 기술과 그 전략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물론 좁은 바다인 지중해와 홍해에서는 계리선이 유리하겠지만 큰 바다인 인도양,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서양에서는 범선이 유리하게 됩니다. 물론, 내륙에서의 싸움은 여전히 무슬림 세력이나 뒤에 보게 될 중국 세력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현재 바다에서는, 적어도 바다에서는, 그리고 바닷가와 붙어 있는 연안 몇몇 지역에서는 유럽이 우세한 국면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슬림을 부수고 인도에 도착하고 더 나아가서 중국으로 갔던 그 유럽인들이 이제 중국 사람들도 이걸 보죠. 그래서 이 책의 2장 4절을 이렇게 보면, 2장 4절을 보면 그래서 중국과 조우하다. 2장 3절 중국과 조우하다. 그 다음에 2장 4절은 포탄에 실려온 그리스도. 선교사들이 이제 선교 명목으로 왔지만 그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도와 중국은 화약과 대포를 유럽보다 먼저 사용한 곳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은 화약과 대포를 딱 필요한 만큼만 쓰는 거죠. 그리고 전쟁이 별로 없었으니까. 여기서도 핵심은 기술을 받아들이는 태도이고, 그 태도를 바꾸지 않은 채 중국에서는 중체서용이라는 말도 유행했었습니다. 중국의 가르침은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기술을 사용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착각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최전방에 나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뒤에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는 데는 하나의 형이상학적인 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추상적 원리의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과학은 철학의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양식 전반을 규정하는 것들이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기술만 발전시킨다는 건 불가능하고 과학을 대하는 태도 자체를 바꾸어야만 그걸 바꿔야만 이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결과, 1800년 이후 아시아는 세계의 패권을 유럽에 내주게 되었고, 이게 이제 서구의 부상이라고 하는 라이즈 오브 웨스턴이죠. 부상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게 무엇 때문인가를 둘러싼 논의는 아주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제가 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로버트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쓴 어떻게 세계는 서양이 주도하게 되었는가 이 책에 보면 아시아의 상승과 이후의 쇠퇴 그리고 서구의 부상은 우연히 발생한 역사적 사건들과 환경적 우연 또한 각 지역의 상황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세계적으로 하나의 역사적 사태를 이루게 된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우연한 사태에 불과하다. 그런 얘기죠. 근데 어떤 역사가들은 유럽이 이렇게 된 것은 뭐 유럽의 운명과 같이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어느 쪽에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어느 쪽에 서서 얘기하든 간에, 적어도 1800년 이후의 아시아가, 1800년 이후의 아시아가 그 이전의 세계 경제 패권 쥐고 있던 아시아가 경제 패권이 바뀌게 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대포봉선 제국 2장 1절과 4절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읽었는데요.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자면 16세기 이전의 무슬림 군대, 그 다음에 16세기 이전의 인도와 중국, 기술적으로는 앞서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앞선 것들이 어떻게 해서 유럽에 뒤지게 되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제 서막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20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